do not have the outline, go to the icon that says chat at the bottom of your screen, click there, and there is a website, lordsmoveincanada.org. If you click there, you will find the outline. Then concerning renaming, the AV Brothers, they would like to know who from different localities have joined, and this will help them for future such gatherings in all of their AV or technical related services. The instruction that was given this morning is that you need to put your full name first. My name is Robert Lim, so I start with Robert and then surname Lim. Then after that, hyphen, and then the name of your locality. There are still some who did not follow the instruction. So when they do the statistical calculation, your name will appear somewhere else. We would like to know from each locality how many sisters have attended this morning. And again, this is not to check up on you. It's mainly for future planning purposes. Okay, we will now begin second message, which is lesson 10. The title is The Adorning of the Hidden Men of the Heart in a Meek and Quiet Spirit. Praise the Lord for the speaking this morning thus far. Amen. Right now, we would like to ask Brother Minoru to start message number 2, which is lesson 10.
Thank you, Brother Robert. We come now to the sister lesson, to the last one. I told you already that these two lessons are really, they belong to the same, if you will, module. And the two passages, the first one in 1 Timothy chapter 2, and the scripture passage for this lesson, 1 Peter 3:3-4, are what I call sister passages. It is quite interesting and quite striking, I would even say, that these two apostles, the Apostle Paul and the Apostle Peter, when it comes to this matter of the sisters' deportment, demeanor, their life of godliness and holiness, and even on the matter of their clothing and dress, are consistent almost like they are saying the same exact things in their own words. sometimes I wonder if they read each other's epistles or not. For sure, I know that we know that Peter read Paul's epistles because he made reference to those epistles. But nevertheless, in this teaching, they were utterly consistent. I would even say identical.
그 메시지가 같이 간다고 제가 지난 메시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볼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1장부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3장 7절은 여기 성경 구절 남아 있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주로 결혼식에서 우리가 나누는 말 중에 하나죠. 신랑에게 제가 이것을 예전에 얼마나 많이 나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하고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한 여자들은 그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구절은 배경은 6절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자매님 무슨 결혼 생활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교회 생활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시작하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도 그들은 말씀이 아닌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얻어질 것입니다. 남편들은 두려운 마음을 지닌 여러분의 순결한 생활 방식을 눈으로 지켜봅니다. 여기서 제가 생활 방식입니다. 순결한 생활 방식에 제가 강조하기 원합니다. 지난 고과에서 우리가 본 것이 있었죠. 여기 단장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표현과 관련이 있죠.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결혼했을 때 남편들이 믿지 않는 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는 이 남편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녀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남편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러한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이것이 이 외적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처신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매들에게 걸맞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제 제가 개요로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단어들을 제가 여섯 단어들을 또 다른 여섯 단어를 제가 드리길 원합니다. 첫째로 썩어지지 않는 가치가 있는 이것이 첫째 단어들입니다. 값비싼 값어치 있는 이러한 것과 상응하는 단어죠. 하나님께 아주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온유하고 정숙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숨겨진 사람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두 단어들은 이것은 사역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아주 놀라운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나타남과 관련이 있죠. 옷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개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내적인 단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염치와 정숙으로 자신을 단장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번 공부에서는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3절을 제가 읽질 않았죠. 여러분은 머리를 닦고 금칠을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말한다.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은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5절.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렇게 자신을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베드로도 외적인 단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외적인 나타남과 내적인 상황 두 가지 서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자매님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은 거룩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거룩하게 된 생활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분별된 그런 생활입니다. 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생활입니다. 위치적으로 그리고 지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성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거룩함은 주님의 이 뛰어난 속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것은 속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속된 것들로부터 다른 것들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기 객관적인 방면이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우리가 분별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생명이 있고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속되고 되고 죄악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거기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분리되고 분별된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생명이나 위치에서부터 새로운 위치로 우리가 들어간 것이죠. 성도들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해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인데 분별하십니다.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이제 더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영에서 우리 혼으로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거룩하게 돼. 이것은 우리가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조차도 거룩하게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거룩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몸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됨은 구약에서 봤을 때 의복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인 아론이 의복이 있었죠. 우리가 입는 이 옷들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집에도 이 옷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봉사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외적으로 있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 품행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한 장은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것이 출애굽기 28장인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 시간이 되시면 이 출애굽기 28장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면은 이 레위기는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객관적인 의로움이죠. 그리고 또한 거룩한 기름 바르는 그 영으로서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합되신 그 영입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하시는 일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일은 우리의 객관적인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거룩하게 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본성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 말이지요. 이 의복은 제사장들에게 입혀야 하는데 이 의복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 외에도 이 영 외에도 이 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의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의복. 이것은 피와 그 기름의 결과인 것이죠. 이 표현, 이 생활은, 거룩한 생활은 그 사람을 욕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와 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조차도 실질적인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에 봉사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봉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합당하고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생활이 우리의 봉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고무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은 여러분은 머리를 닦고 금붙이를 달고 옷을 차려입는 것을 하지 말고 라고 말한다. 에이, 하나님은 여자들의 머리털을 그들의 영광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들의 복종의 표시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머리털에 대해서 저는 제가 많은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종에 관해서 우리가 또 다른 공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공과를 다른 곳에서 제가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털에 대해서도 제가 공과를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가리는 것, 머리털에 관해서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자들의 표현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자들의 복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은 그들이 복종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에 사치스럽고 부패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오용하여 자신의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욕망을 가지고 금이나 그 외의 값비싼 것들로 지나치게 머리를 장식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한 것과 많은 관련이 이 당시에 그런 문화였습니다. C. 그리스도인인 아내들은 거룩한 여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판결하신 이러한 실행을 절대적으로 삼가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여인들에게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 숫자 2번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온유하고 정숙한 영에 속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들 여기서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교를 하고 있죠. 한 면에서는 그러한 사치스러운 그러한 단장이 있죠. 그 당시에 그렇게 사치스럽게 단장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룩한 여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들도 역시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값진 것으로 아주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에게 외적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단장인 것입니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죠.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 표현을 제가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형제임에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매님들이 이 값어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어치가 있고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인데 이 숨겨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영의 주요 양심과 혼의 각 부분인 생각,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죠. 1번,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의 영이 그 중심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은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기 숨겨진 사람, 마음이 있죠. 바로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양심을 포함합니다. 이 마음 안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이 인격입니까? 이 숨겨진 사람은 바로 우리 연합된 영입니다. 우리 사람의 영이 거듭나고 신성한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이제 이것이 신성한 인간적인 연합된 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숨겨진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2번, 숨겨진 사람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있는 외적으로 닦고 달고 차려입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온유하고 정숙한 영은 머리와 금붙이와 옷과 대조를 이룬다. 자매님들,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저는 이 공과에서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제 부담은 우리가 내적으로 무엇을 입는지, 우리가 내적으로 무엇을 입는지 부담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단장하는지 제가 여기에 더 부담이 있습니다. 내적인 단장의 귀한 것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입니다. 비싼 이런 것들로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3번,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장해야 할 것은 그들의 속존재인 마음에 숨겨진 사람, 곧 온유함과 정숙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이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보실 때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뭔가가 거기에 없다면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과 여러분이 교통을 할 때 무언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죠. 감각을 느낄 수 있죠. 그 자매님들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우리의 깊은 내적인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다만 보여주기 위해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참된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여러분 공기를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참된 것이죠. 그 공기가 사실 어떤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기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만지실 때, 주님을 느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미덕을 만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언가를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구나. 뭔가 다른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5번, 온유하고 정직하게 된 영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소유할 일종의 장식이다. 온유하고 정숙하게 된 이 단어는 이것은 일종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바로 자동적으로 온유하고 정숙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꾸고 경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영이 되도록 경작해야 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께 모든 자매님들께 격려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격려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숨겨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가장 어여쁜 장식은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다. 1번 이 영이 곧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다. 이 중점은 우리의 영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매님들 여러분이 영에 의해 살지 않고 영에 의해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여기 훈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의해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의 영을 알 때 우리의 영을 만질 때 이 영이 비어있는 영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아름다우신, 어여쁘신 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속성과 미덕들, 모든 속성과 미덕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거기 머무르고, 우리의 존재가 거기 있고, 그것을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합당한 다루심을 또 얻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유하고 정숙한 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것에서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배우라는 자매들에게 배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확실히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의 원칙으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경숙한 영을 가지도록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여쁘게 되려면 우리 존재의 깊이들에서부터 어여쁘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만 외적으로, 즉 물질적인 방식으로 어여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형제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미래의 배우자를 만날지, 자매를 만날지 교통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 형제님들. 외적인 외모만을 관심하지 마십시오. 내적인 아름다움을 찾으셔야 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아름다운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숨겨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그 깊은 내적인 존재로부터 어여뻐야 합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사람에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즉 숨겨진 사람 안에서 어여뻐야 한다. 이 사람은 사람의 눈에는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숨겨져 있지 않다. 우리 내적 부분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참되게 누구인지 어떤 인격인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숨겨진 사람, 곧 온유하고 정숙한 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여쁘기 때문이다. C. 아내들이 배워야 할 하나의 엄중한 공과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온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하거나 되받아치는 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다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염치와 정숙이 있죠. 그리고 이번 공과에서는 여기 값어치가 있는 그리고 또 여기서 배우는 공과는 온유와 정숙입니다. 바울이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온유의 영으로 가야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온유의 영을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 온유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나중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로 오십시오. 나는 온유하고 겸허합니다. 나에게로부터 배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같은 방식으로 되받아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을 가진 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성숙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5장을 가시면은 5장을 보시면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과부들, 과부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과부들은 바쁜 이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림을 보여주죠. 이것은 바로 복종하는 그런 그림을 아내들이 배워야 할 하나의 엄중한 문관은 자기 남편과 다투지 않는 것, 즉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매들은 자기 남편과 말다툼을 할때 자신에게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제가 성도들에게 결혼에 관한 부담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적인 이 단위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사회의 그런 단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결혼이 그렇게 건강하거나 견고하지 않을 때, 합당하지 않을 때, 건강하고 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결혼 생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들에게도 할 말이 있지만, 여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러나 자매가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온유하고 정숙한 영을 유지하고 있다면 화를 내지 않을 것이고 더더욱 자기 남편과 말다툼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조화가 되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자매님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이 말다툼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이렇게 말다툼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외적으로 온유하고 정숙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적으로도 온유하고 정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번, 베드로는 체험과 관찰을 통해 결혼 생활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온유하고 정숙한 영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아내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장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로마 3번. 우리는 의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관한 원칙들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왓츠만니 형제님의 사역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가 있죠. 여기에 의복에 관한 공과가 있습니다. 제가 다만 읽겠습니다. 의복의 원칙은 가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가리지 못하는 어떤 옷도 입어서는 안 된다. B.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뚜렷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을 금한다. 성의 구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 "의복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C. 우리의 의복에는 반드시 거룩함의 표시가 찍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의복에는 이 거룩함이라고 쓰여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의복에 여기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의복 위에 성령의 도장, 곧 바른 기름의 도장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모세가 거룩한 바른 기름을 가지고, 아론에게, 아론과 아론의 복에게,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발랐습니다. 의복에 뭐그 기름을 뿌렸죠. 그 의복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적 존재도 거룩하게 했지만 나타난 생활도 우리의 의복도, 우리의 표현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D. 그리스도인의 의복에 관한 한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입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옷감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들이 입은 옷의 눈길을 끌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F.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입는 옷은 그들의 신분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초라하게 입지도 말고 너무 잘 입지도 말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복장이 너무 화려하다거나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의복은 반드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야 한다.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사람들이 눈길을 끄는 것이 아닌 그런 원만한 그런 의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매님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의복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G. 나아가 우리의 의복이 우리 자신의 의식을 일깨워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입고 있는 것을 의식한다. 이것은 그들의 복장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이 초신자를 온전히 하는 공과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4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지침을 주지 않으시지만 두 가지 원칙이 제시되는데, 바로 우리의 의복은 반드시 합당해야 하고 결코 사치스러워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합당한가에 대한 특정한 표준이 있다고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있든 혹은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우리 의복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내적인 느낌이 있다. 우리는 옷을 입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생명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때 어떤 죽음의 느낌이 있고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의복을 입는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B. 어떤 특정 의복이 사치스러운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것이 사치스러운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내적인 느낌이 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다른 이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더 관심하길 원합니다. C.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죽은 규례를 하나하나 주지 않으신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 속에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의 법을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각각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신다. 옷을 입고 장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내적인 인도를 기꺼이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자, 이제 마지막 로마 숫자입니다. 로마 숫자 5번입니다.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놀라운 결론입니다. 이 공과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봤던 공과에 관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복 곧 영광스러운 옷으로서 입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아름다움이시다. 여기 있는 요점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참된 가림, 참된 의복은 참된 단상은 아름다움과 영광 표현은 다만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향해 동경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표현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계신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시는, 우리를 통해 살아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자매님들, 이것은 아주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영광스러운 옷입음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그분 자신을 입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새 사람은 다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분을 입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A. 주 예수님이 참된 아름다움이시다. 여기 구절들이 있고 찬송들도 있죠.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배워가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아름다움입니다. 1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취해야 합니다. 제가 이 요점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취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소유할 때, 그들의 생활에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아주 아름다울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왕이 그 왕과 결혼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렇게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45편에 나와 있죠. 여기 또 다른 그런 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도 나와 있죠. 성도들의 의로움은, 의로운 행실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옷과 의복을 이야기할 때 자매님들 이것은 혼인잔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외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와의 더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가 되는 것이죠, 주님에게. 이번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우리 속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 자신의 표현이다. 그리스도가 자매님으로부터 비추어내실 때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분의 표현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 표현은 그분 자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그 제사장들의 의복은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들, 그분의 신성한 방면, 인간적인 방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시는지, 그럼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시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분의 복사본이 되는 것은 다만 그분이 아름다우신 그렇게 그런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빌립보서 1장 1절이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람인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는 공급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나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표현이 되실 때까지 그렇게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의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거룩한 의복을 입읍시다. 영과 아름다움을 그렇게 입읍시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광으로 소유하는 것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소유하는 것은 인간 미덕들을 지닌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광은 그리스도의 신성이고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살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 특히 이 로마 숫자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목양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양이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서로 교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인해서 아주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루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달콤하고 적시에 맞고 우리를 모두 먹일 이러한 보양이 되는 그런 말씀을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국가에서는 위치와 보호가 있고 염치와 정숙이 있고 복종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여섯 단어가 있었죠. 식구에서는 썩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있는 그리고 온유와 정숙, 영광과 아름다움 이 여섯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우리에게 고무가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나중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여서 이기는 이들이 되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랑을 다시 데려오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자매님들께 또 격려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끝에 있는 사역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개의 밑에 보면은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가 적혀져 있죠. 여기 배어 밑에 있는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들도 기도하는 방식으로 바로 말씀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찬송 169장에 있는 후렴으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향기로운 달콤한 감상에 이제 남은 15분 동안 여러분들 여기 계속 남으셔서 브레이크아웃 룸에서 서로 인사하고 교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50개의 브레이크아웃 룸이 있을 것이고 언어별로 나누진 않을 것입니다.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공급을 해주십시오. 흘러 넘침의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리신 것을 그렇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매님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구가 오늘 첫 메시지에서는 1256개의 기기가 접속했습니다. 이 어떤 기기는 두명 이상도 접속하셨겠죠?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1236개 기기가 접속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매님들이 참석을 할수 있으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더 많은 이러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모양을 받고 기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메인룸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메인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메인룸으로 나눠지셔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남아서 이제 교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